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이틀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두 나라 관계에 추가 진전을 기대한다며 많은 아주 잠재적인 나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나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다뤘다며 양측이 좋은 우정과 업무 관계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두 정상이 이날 북한 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앞서 세계 최강대국 정상 간의 세계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의 시리아 폭격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회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오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데 대해 서로의 시각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총리실은 오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전화를 해 20분간 황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등 북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과 한미 동맹이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에 관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 강력한 연대감을 거듭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슬로베니아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오늘 한국 강릉에서 열린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디비전 2그룹 A4부 리그 최종전에서 슬로베니아에 4-2로 승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2승 3패 승점 5점으로 5부 리그 강등은 면하게 됐습니다. 앞서 남북한 아이스하키 대결에선 한국이 3-0으로 북한에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남북한과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호주 등 6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에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어제 기자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시리아 정권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누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앞서 반군 지역인 이들리브주 칸세쿤에 화학무기 폭탄을 투하해 8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화학무기를 실은 항공기가 일으켰던 시리아 공군 비행장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해 폭격했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희입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네, 바로 태양계 행성 이름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고 있고요. 태양계 여섯 번째 행성이 바로 토성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3년 전에 이 토성 탐사를 위해서 사람이 없는 이 무인 탐사선을 우주에 쏘아 올렸었습니다. 이탈리아 우주인 이름을 딴 카시니라는 이름의 탐사선인데요. 이 카시니가요 올해 9월 인류를 위한 임무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 토성은 태양계 내 행성 중에 목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데요. 지름이 한 12만 킬로미터쯤 되고요. 지구보다 한 9배 큽니다. 부피는 지구의 한 760배가 됩니다. 누런 흑색깔을 하고 있고요. 커다란 띠, 고리가 있는 그런 별이죠. 그런데 이 카시니 탐사선이 이 토성 고리의 안쪽으로 진입해서 고리 사이에 있는 얇은 테두리를 탐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탐사하고 나서 이 토성의 대기권과 충돌해서 파괴되면서 장렬하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 파괴 직전까지도요. 토성의 대기권 외곽을 촬영해서 지구에 전송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카시니는 올 9월이면 임무를 완수하고 우주 속으로 사라지지만 카시니라는 이름과 업적은 미 우주과학 역사에 남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전해진 이 토성 탐사선 카시니에 대한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요. 13년 동안 충직하게 임무를 실행해온 이 탐사선을 마지막까지 응원한다는 반응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방송됩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달빛 아래,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킹 하베스트가 부릅니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보시죠.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oodbye Yellow. 미국의 대표적인 크레용 제조사 크레올라가 진노란색, 이 민들레꽃색을 새로운 푸른 색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어린이들이라면 이 크레올라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회사의 색연필, 이 크레용은 미국 역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크레올라 회사가 창립된 지 132년이 됐으니까요. 미국인과 함께 역사가 흘러온 건데요. 이 크레올라가 진노랑색의 명예퇴직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회사의 상징적인 24가지 색깔의 크레용 세트를 포함한 모든 크레용 제품에서 민들레꽃색, 진노랑색을 빼고 푸른색 계열의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5월에 이 최신 색상 관련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의견을 모아서 색깔의 이름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퇴출되는 진노랑색은 당분간 24개 세트 포장의 그림에는 그대로 남고요. 크레올라의 크레용 명예의 전당에 전시됩니다. 현재 120여 색상의 크레용을 생산하는 크레올라는요. 1997년과 2003년 새로운 색상을 추가한 일은 있었는데요. 이 상징적인 24색 세트에 속한 색을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멜라니아. 멜라니아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좀처럼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백악관 공식 초상 사진이 지난 3일 공개됐습니다. 이 백악관 이스트 윙 영부인 사무실은요. 백악관의 새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면서 영부인의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검은색 정장과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반지를 끼고 팔짱을 낀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공식 사진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간단한 양력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중앙유럽과 남유럽에 있는 나라로 알프스 산맥 끝부분과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2006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는 2005년에 결혼했는데요. 역대 두 번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퍼스트 레이디라는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의 부인 루이자 애덤스는 영국 런던 출생이었습니다. 이 퍼스트 레이디 초상 사진은 간혹 논란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 속에 등장한 3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반지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전 대통령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상 사진은 이 소매가 없는 드레스를 입고 찍은 영부인의 모습이 너무 비공식적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4일자 보도입니다. 미 하원은 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을 찬성 394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6일과 7일 잇따라 스포츠 대결을 펼칠 남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 별도의 남북한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체육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5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전화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영내 우려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질 외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질극은 주로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의 전유물이어서 북한 정부의 행태는 불량 국가 이미지만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열어봅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북한 정권의 이 인질 외교가 새삼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이 왜 인질 외교를 벌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김영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인질 외교라는 큰 제목을 달고 심층 취재를 하셨는데요. 이번 네. 기사를 쓰게 되신 배경을 일단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기도 하고,
네.
이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긴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이 그 말레이시아랑 이제 말레이시아가 계속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네.
북한 안에 있는 말레이시아 외교관들 그
네.
가족들을 인질로 볼모로 삼으면서
네.
김정남 시신과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 돌려달라 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이런 외교상의 문제는 주로 이제 외교관들은 추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질극을 벌이는 게 무슨 범죄 집단이 아니라
네.
한 국가 정부가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이 북한 정권의 그런 인질 전략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례들까지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북한의 인질 외교 뭐 사실 이번이 뭐랄까요 좀 더 이게 극명하게 인질 외교라는 어떤 사례가 됐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질 외교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차원에서 인질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제 어울릴 텐데요. 사실 인질극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 사람들 하면 인질극 하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보통?
네, 뭐 범죄 조직이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예,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왜 범인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목에다 칼을 대거나 뭐 이러면서 대신 이제 대가를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이 국제사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고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감금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벌이는.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좀 잔악한 행위를 인질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질극의 전유물은 보통 이제 테러 집단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아이슬 같은 아니면 이제 범죄 집단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북한 정부가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경악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북한의 이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만 해도 지금
지금 그 대학생이죠. 그 원비어 씨 그리고 또 한국계 미국인 목사. 네. 그리고 또 그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또 오랫동안 이제 감금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인질로 잡혀 있고요.
네.
또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인들도 여러 명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김정욱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년 넘게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인질 전략을 쓰는 거는 결국은 정권 유지와 깊은 연관이 있고 정권이 원하는 그런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미국인 억류된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 적어도 12명이 이제 억류됐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억류된 그 이유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적지가 않죠. 뭐 성경책을 호텔에 놔뒀다든가 내지는 뭐 외국에서 제작한 CD를 갖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물론 북한 안에서 보면 이게 최고 존엄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은 이제 벌금형을 물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빌미해서 붙잡아 든다는 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인질극을 벌인다기보다는 이제 앞뒤가 서로 일맥상통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네, 그러면은 덫을 준비해 놨다가 걸리면 인질로 삼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연히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갖고 인질극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 과거에 이제 6.25 전쟁 때 어떤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전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이 노인이 돼서 예전에 자기랑 활동했던 그런 유격대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 갔다 억류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북한 정권이 이분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된 거고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북한의 억류, 북한의 인질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속성으로 보면 또 당연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들이 하는 일인데 북한의 김 씨 일가 정권은 이 완전 테러 집단이나 조직처럼 이제 행동을 해왔고 또 이게 어제 엊그제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정체성이자 전형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인질 외교의 목적이 그 정권 유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북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한 지도자가 거의 수령이자 신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북한 정권의 그런 핵미사일 개발 또 그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제재를 옥죄이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또 특히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사례도 그랬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채택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네. 그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이나 제재를 좀 풀고 또 대신 또 여러 대가를 얻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인질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억류하고 그다음에 또 그곳으로 인해서 협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의 그런 우상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풀려나는 과정에는 이제 공통점들이 있죠.
네.
미국의 전직 대통령,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내지는 국가정보 국장
네.
또 고위 관리가 가서
네.
이제 북한에게 어떤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네.
함께 나오는 그런 전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 지도자에게 정권에게 조아렸다라는 어떤 선전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억류하고 인질로 볼모로 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봤을 때.
예.
북한에 들어온 외국인들뿐 아니라요. 북한의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 자체가 인질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대다수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을 쭉 오랫동안 해왔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은둔의 왕국. 하나의 감옥 국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감옥처럼 외부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인권 탄압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전략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까지도 결국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김정은 정권의 또 왕정의 인질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이제 조제 하무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뭐 외부 인사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태영호 전 영국 네. 북한 공사죠.
네.
이제 뭐 북한 외교관들이나 외화벌이 일꾼들도 외국에 나갈 때는 사실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한국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파견을 나가면
네.
3년 정도 나가면 당연히 가족들이 가고
네.
또 자녀들도 데려가게 돼 있는데 북한 네.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두 명 있어 한 명은 평양에 놔둬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지적인데 북한이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한국에 와서 첫 기자회견 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숭고한 사랑마저 악용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 자식들을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순한 양처럼 따르라고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노예의 사슬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이 결국은 오롯이 수령을 위한 어떤 그 노예로 살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하는 거죠.
네.
또 그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또 이제 과거에 그 일본에서 북한으로 돌아갔던 10만여
네.
명의 이제 제1교포들도
네.
결국은 북한의 인질로 살아가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가족들이 일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북한으로 갔던 이 북송선을 탔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못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출을 해야만 돌아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피붙이 자식 이제 가족끼리 이제 이상 가족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자꾸 일본에 있는 가족들 부모 또는 뭐 형님 뭐 동생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게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돈을 보내게 돼 그렇다고 또 비판을 또 못하고 가족들이 북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인질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네. 북한의 이런 반복적이고 참 다양한 인질 외교, 인질 전략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정권 유지를 위한
예.
그런 참 치졸한 방법인데요.
네네.
이것이 그러면은 뭐 지금 정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정남 씨 사건처럼 이제 김정남 씨 시신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양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용의자들도 다 평양으로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겼다, 성공했다라고 이제 자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북한 정권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이제 단순히 김정남 씨 사건만으로도 지금 북한하고 친했던, 그나마 북한하고 친한 나라가 얼마 없는데요. 사실
네.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그래도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 이 동남아,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 안에 있는 그 매체들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이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느냐,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인질극을 벌이는 정권하고 그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한국에서는 이제 정권이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되면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는 그런 대선 후보도 있는데
네.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국제법을 무시하고 뭐 쉽게 그냥 외교관까지 인질로 삼고 하는데
네.
이 개성공단 다시 열게 됐다 문제 생기면 개성공단에 있는 외교관도 아니고 일반 뭐 노동자 근로자들은 아주 쉽게 또 볼모로 인질로 삼을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 측에 이득이 되고 또 북한 정권도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부메랑이 된다는 거죠. 개성공단을 정권이 바뀌어도 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 유지용이라고는 합니다만 결국은 정권의 생존이나 유지를 더 어렵게 하고 국제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이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죠.
네. 북한 정부의 행태는 불량 국가 이미지만 더 악화시킨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의 인질 외교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또 이 부메랑이라는 게 하늘로 휙 던졌는데
네.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북한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국제사회에 시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 좀 인권을 좀 참혹하게 탄압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쉽게 쓰는 표현이 뭐 아프리카의 북한이다. 뭐 남미의 북한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북한 하면은 인권 탄압의 대명사 내지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불량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을 안타깝게도 자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는 이런 그런 그 인질 외교, 인질 전략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스칼라트 총장 같은 경우도 북한 정권의 신뢰성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이미지만 더 나빠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북한의 이미지를 이제 재고시키는데 개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 정권의 그 인질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정부의 정권 유지가 아니라 불량 국가 이미지만 더 악화시키고 국가를 더 위기로 몰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그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매지 스타가 부릅니다. Fade into you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탈북 화가의 최신 작품이 미 주류 사회에 소개됐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자 출신의 화가 송벽 씨가 그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붉은 화면에 커다랗고 창백한 김 위원장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립스틱을 짙게 바른 김 위원장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세 명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1900년대 초 정치 풍자 희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영국 배우 찰리 채플린과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간 미국 여배우 마를린 몰로, 그리고 나치 독일 정권 당시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아돌프 히틀러의 이미지입니다. 살인 미소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잔인한 공포 정치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 중서부 미주리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3일 열린 The Iconoclastic Arch of 송벽, 송벽의 우상 타파 미술 전시회에서 소개됐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송벽 화가의 신작 25점이 소개됐는데요. 전시회장을 찾은 60여 명의 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은 탈북 화가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나면은 같은 수감생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을 마감할 때가
송화가는 중국의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가 아버지를 잃고 자신은 수용소에 갇혔다며 당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땅만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나픈 심정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아침마다 그 새 철창 너머에 그 야, 그 새가 또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송화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그에 희생당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수용소 소장이
전시를 진행한 시나 그라이틀스 미주리 한국학 연구소 공동 소장은 미주리 주지사의 부인으로 미주리 대학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라이틀스 소장은 지난해 북한 관련 서적에 이어 현재는 탈북자 관련 책을 준비하는 등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벽 화가는 2012년부터 미국 내 대학교를 돌며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대학이 직접 주관해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라이틀스 소장은 이날 미주리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송벽 화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So, Songbyeok was originally an official state propaganda artist for the North Korean regime. He was originally selected.
북한에서 체제 선전화를 그리던 화가가 이제는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정권을 고발하고 있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그의 작품들은 북한 상황과 예술적 자유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To me, that is a clear sign that the North Korean regime's power.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 역사학자인 한국학 연구소 치현 헬슨 김 소장 역시 송화가의 극적인 삶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And comes to South Korea and immediately begins to make art that is attacking and critic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s such a powerful, powerful.
송화가가 남한에서 거듭난 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전시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두 북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경청했는데요. 김 소장은 VOA에 송화가의 작품을 관람한 미국인들이 그의 작품성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그림을 보는 콜롬비아 시의 학생들과 교수들, 스태프분들은 아주 일단 쇼크를 일단 받았고요. 작품성이죠. 바로 색깔, 이미지. 거기에 담긴 그 아이러닉한 구절들.
김 소장은 미 주류 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송화가의 그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라이튼스 미주리 주지사가 송화가를 관저로 초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며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지금까지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그런 그 주류 정치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릭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장교였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고 동시에 그 인권 휴머니테리언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쉬나 그라이튼스 영부인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이 북한 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다려야 그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난민 탈북 차원에서 일단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송백화가 앞에서도 그 말을 했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미주리가 북한 인권,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송벽화가도 미주리 주지사 부부 또 교수들과 만찬을 나누며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한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지사님 본인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울까?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들과 아픔을 우리가 더 잘 어떻게 하면 알리고 더 도와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진짜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더라고요.
송화가는 그라이튼스 주지사 부부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두 명이 그 형이 동생을 이제 안고 죽그릇을 이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목이 소름. 그 배고픔이 소름이 얼마나 큰 소름인지 지금 북한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더군다나 그것을 알리기 위해 더 내가 그 작품을 골라야 하니까.
꽃제비의 배고픔을 담은 그림 서름을 주지사 부부에게 선물한 송화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탈북 화가로서의 역할을 다시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87년 5월 29일 버지니아 주지사인 에드먼드 랜돌프는 15개 항으로 된 정부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는 3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느 한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편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연방중앙이 각 주를 대상으로 일하는 거라면 중앙정부는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은 나는 합중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재헌의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중앙정부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들 대부분은 행정부 수반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걸 우려했죠. 미국 행정부 대표가 유럽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갖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됐죠.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제임스 윌슨입니다. 행정부 수반은 한 사람만 선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수반은 정력적이고 주어진 사안에 대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이런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의 에드먼드 랜돌프입니다. 제임스 윌슨 대표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왕정을 탄생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존 디킨슨입니다. 저는 왕정도 좋은 제도고 왕정이 가진 이념을 굳이 배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왕에 대한 건 논의할 필요도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논의 끝에 행정부 구성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고요. 행정부 1인 수반제,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임기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는데,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할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대표는 행정부 수반이 1년이나 2년 만에 바뀐다면 머지않아 너무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생겨서 권력 다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긴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는 국민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이 어떤 한 사람을 여러 번 당선시키고 싶어 한다면 국민은 그럴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데 두 번이면 어떻고 세 번이면 또 어떻습니까?
대표들은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 임기를 놓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3년 중임제와 7년 반임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4년 임기에 한 차례 더 재임할 수 있다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표들은 대통령 선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표결하고 또다시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법은 선거인단이라는 특별한 대표단을 통해서 행정수반을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우수한 선거인단을 선정하기 힘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표는 각 주지사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자고도 했고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자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재헌회의는 이 문제를 두고 무려 60번이나 표결에 붙였고요. 결국 주 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구베니어 모리스입니다. 행정수반 선출 문제가 채택됐으니 이제는 이 행정수반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행정수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면직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베니어 모리스 대표는 행정수반에 대한 탄핵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수반을 탄핵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수반이라도 유죄로 판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죠. 뇌물수수나 반역 또는 다른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직책과 하는 일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계속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행정수반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반이 새 법을 거부할 수 있는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행정부가 법 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행정수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법부가 독재적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저는 행정부가 새 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 그 거부권은 의회가 그 법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무효가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저의 해결책이?
필라델피아 최종 회의 문서에는 행정수반,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헌법이 통과됐을 때 미국에 있던 사람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최소한 14년 이상 살았어야 하고 나이가 35살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이며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임무를 다하고 역사에 묻히게 될 이 미국의 토성 탐사선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인들은요, 이 무인 탐사선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 우주선에 이름을 붙이면서 인격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기계라고 해도 그만큼 중요하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보살피면서 지켜보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들은요,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런 식으로 우주 탐사선의 최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그럴진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만큼 훌륭한 인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적어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멋지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3년 4월 8일 오늘.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92살을 내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카소는 이후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해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의 창작 활동을 통해 아비뇽의 아가씨와 게르니카 등을 포함해 약 2만여 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피카소가 26살 때 발표한 작품인 아비뇽의 아가씨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해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분해한 다음 재구성한 것이 그 특징으로 이는 피카소의 대표적인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고향인 게르니카가 스페인 내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소식을 듣고 느낀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피카소는 회화뿐 아니라 도자기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Pablo Picasso was one of the greatest artistic figures of the 20th century and a popular public figure often seen at bullfights.
화가로 또한 조각가로 평생을 미술 활동에 전념한 피카소. 그는 미술사에서 입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9년 4월 8일 오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세인 국왕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과 미리 조율한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과 협의했습니다. 후세인 국왕이 제시한 평화안에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벌인 6.1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와 수에즈운하,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후세인 국왕이 중동 평화안을 제시하자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 평화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들고 온 중동 평화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